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뇨 물으니 마태복음 2장 5절 가라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꿈에 헤로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용어는 경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배는 다른 말로는 예배입니다. worship. 같은 의미를 이렇게 교체해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와 언약한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기본 수속은 경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락 전에는 구태여 그러한 피 흘리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 없는 처지로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 길을 트는 길은 아무도 못합니다. 역사에 아무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구약 용어는 예배와 경배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매사에 제사부터 드립니다. 좋아도 제사, 안 좋았을 때도 제사. 그 제사가 신약에 와서 크게 드려졌는데 구약에는 동물 제사가 신약에 가르치는 사람 제사인데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구약에는 동물로만 드리는데 신약에는 사람을 잡아 드려요. 왜냐하면 동물 가지고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소를 다 잡은들 나 하나의 생명을 죄 지은 죄값을 속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경배의 길을 트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가 그저 이렇게 뭐 추리 좀 하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예수님 오실 때는 추리도 없었죠. 그 후대에 와서 이렇게 전통으로 되어진 것인데 또 뭐 산타클로스 선물 가지고 선물 교환하고 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그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옛날에는 갈라져 있었어요. 이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옛날에는 성소에도 일반인이 못 들어왔어요. 저 바깥에 와서 양 갖다 주면은 제사장이 대신 제사 드려줬어요. 어떻게 감히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까? 서서지도 감당치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찢어져 두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예수님의 속죄 예배, 이 영어로 말하면, 신약의 영어로 말하면 속죄 경배, 피로 드리는 그 경배의 실체가 나타날 때 찢어지면서 활짝 열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직접 지성소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역을,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신 거예요. 이 비장한 탄생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그 아들은 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나셨고, 그래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도 그 죽는 준비를 계속 하시면서 살아가신 것이 바로 오늘의 크리스마스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그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행사지, 주님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속죄죄를 드린 다음에는 속죄죄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피 흘려 드릴 제사는 지금 안 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까지 다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속죄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사해 줬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제사인지 몰라요. 지금은 무슨 제사냐? 그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 죄사함 받는 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봉사 가지고 죄사함 받는 건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오는 감격에서 오는 봉사라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식으로 주일날 모여 경배드리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교회 봉사할 때도요, 먼저 예배입니다. 이 기관에서 모일 때도 예배를 드려요. 이런 말 좀 아이고, 오늘 저 청년의 헌신대회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헌신대회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간단히 한 몇 마디만 하세요. 그냥 예배는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 뭐 시간의 제약도 없진 않아 이해는 되지만은 그 예배 떼놓으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언제든지 이 예배와 경배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지금은 죄의 값으로 믿기만 하면 죄값으로 막히진 않지만 우리의 고집이나 불순종 때문에 교제가 막히는 수가 있어요. 이거 트는 것도 예배 시간 나와서 감사하고 죄사함 자복하고 고백해서 이 길을 터야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예배를 그냥 그저 어떤 때는 예배를 시간을 안 지키고 그죠? 이게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안 되죠. 딱 시간 재가지고 그죠? 설교가 시작할 때쯤 돼서 가서 강연 몇 마디 듣고, 그 다음에 축도하기 전에 살짝 빠져가지고 이렇게 앞도 잘라버리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시작부터입니다. 벌써 주님 내려다 보세요. 주님 받으는 제사인데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뭘 드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금만 더 성의를 기울이면요 시간 전에, 어떤 분은 30분 전부터 와서 기도하고 준비, 하나님 맞고 지금 대면하네. 박사들이 주님이 탄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사들이 주님 탄생을 어떻게 알았죠? 박사들이 뭐 하러 왔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이건 귀한 겁니다. 이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지나치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경배하러 왔다. 아주 첫 마디가 우리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경배하러 왔어요? 별을 봤다 그랬어요. 경배는 모르고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6년 동안 한 10년 저쪽 일본의 그 도쿄에 거기 천황폐하 가카카 사시는데 그쪽을 향해서 아침에 조례할 때는 전부 동쪽을 향해서 사이케이리라는 일말이 경배를 했어요. 그래 저는 그냥 머리를 숙이라 그러니 대체 누구 보고 하는지 어릴 때 뭘 알게 뭐예요. 도저히 그 시간은 이해가 안 돼요. 천황폐하 각하를 향해서 45도로 허리를 굽혀서 이게 절하는 게 경배거든요. 그 인신경, 사람 경배인데 그걸 감망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지. 이 경배로 여러 번 넘어 신세를 있다고 해서 머리를 굽혀서 신처럼 위하면요. 그건 무상숭배예요. 준 것은 하나님이 준 거지 사람이 준 신세 좀 입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처럼 위하면 안 돼. 감사하지요. 예의 있게 사인을 배워야지. 그러나 신부는 꾸는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별을 보고 이 박사들이요 말하는 걸 가만 보면요 혹시 유대 나라에 왜 그 왕자님이 나섰지요? 어서 그렇게 물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 나시니가 나서 현재 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 외국 번역들 보면 그 시상이 확실해요. 현재 나서 여기 계신데 뭐 계실까 안 계실까 혹시라는 게 없어요.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데 박사들의 마음 속에는 확실히 유대인의 왕만 아니에요. 그 민수기를 보면은 메시아라는 의식이 싹 떴어요. 메시아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속에 있어요.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난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경배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났으면 그 경배라는 걸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얼마나 희미합니까?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 참 희미합니다. 교회 가긴 가는데 뭐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와야지. 그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하면 어떨까요? 그 자간 또 그러다 혹시 안 계시면 어디 큰일 나거든요.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안 계신다 말 안 하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큰일이라요. 그래서 if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확신이 없습니다. 올 때도 그죠? 그냥 가서 몇 마디 그래서 강연 들어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의식이 들어요. 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탄생하셨다 확실하다 동방박사같이 틀림이 없다고 누구한테 이제 알았다 합시다. 그러면 몇 시에 오실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마 새벽부터 미어 터질 거요. 여기 빨리 안 가면 줄 미쳐 이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할 거예요. 어디 빈 자리가 있어요? 어디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혹은 가정예배도 뭐 가정예배도 드리라 안 해도 다 드릴 거요. 주님이 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곁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요 계신 거라도 믿어야 됩니다. 계신 거. 동방박사들은 벌써 계신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 의심이 없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어. 지금 계시는데 근데 어디 계신지는 모릅니다. 확실히 왕궁에 있으면 잘못 들어간 거죠. 그것은 동방박사 해석이 조금 빗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사고가 항상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마 저 다른데 시골에 뭐 났을 생각도 하는 거죠. 이 왕자니까 당연히 왕궁에 났었겠죠. 헤롯 왕궁에 났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별을 보긴 봤는데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인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는다면 달라질 거예요. 나와서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요. 저 뒤에 앉아 학생들 아니라면 맨 앞에 나와서 뭐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에 또 그러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함부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또? 얼마나 정중해지고 얼마나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즐거워하니 대개요 이 파사에서 왔다 해석이 많이 있어야만은 대체로 파사 펄샤라고도 하고 근래 와서는 입을 개명했죠. 그 나라 이란이라고 뭐 그 지역이죠. 옛날에 뭐 나라들이 다 국경이 달라졌으니까요. 바벨론 대제국은 큰 거 있었지만 막 이렇게 쫄망쫄망 갈라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날아오는 상위층에 속한 사람, 지성층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해석을 보니까 의학, 철학, 자연과학에 조예가 있는 이들이라고도 해석했어요. 특히 천문학, 별을 통해서 그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것은 옛날에 다 그렇게 해왔어요. 뭐 우리도 요즘에도 사람 인물은 별이라 그러죠. 예, 혁명이 일어나니까 별이 떨어졌다, 별이 붙었다 그러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점치는 알아본 그런 학자의 특별히 임금님의 자문 역할을 그들을 통해서 했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별에 대한 것은 연구가 깊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 포로가 돼갔는데 그때 민수기서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별에 대한 연구를 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별과 이 기존 벌써 그들이 마음속에는 이 별에 대한 연구를 성서와 연결되어 있었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아무나 경배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건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밑바닥에 깔려 있을 거라.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서는 그때가 오랜 후의 일이며 막연해요. 언제 오리라는 것은 성경에 재림처럼 초림도 어느 시점에 꼭 온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이게 언제 왔을지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이때 나신 걸 알았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성경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유대인들만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예수 만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는 성경 지식만 지적으로 그저 머리로 가지고 있는 것만 있는 것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사모하고 찾고 그러는 가운데 별이 나타나요. 이 별에 대해서는 이 크리스토스나 고대 교부들은 이제 초대 교부들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별, 이적적인 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이 천체에다가 그런 별의 형상을 보여줬을 것이다. 또 근래 와서 학자들은 케플러나 이런 천문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BC 5년경에 연대가 몇 년 틀립니다. 그래서 BC 5년경 예수님 나실 그때쯤에서 별이 토성과 이렇게 어떻게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의성좌라는 이 성좌군에 거기 별이 나타나서 천문학자들이 건 이제 기록으로 내려오는 말이에요. 그때 그 별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별을 가지고 썼던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기적적인 별을 썼던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로 동방박사에게 나타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히로디 뭘 물었어요? 언제 물었어요? 별이. 히로디 언제 별이 나타났더냐 자세히 물어봤어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또 물어봐요. 죽이려고도 연구해요. 이렇게 해서 그 별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만 있다고 그 사람이 있는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도 별이 떠올라야 돼요. 이런 베드로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신약 성경에 가면 베드로서라는 책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신약성경 385페이지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확실한 구약의 예언이 있어도 그 예언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주의하고 믿음으로 탐구하지 하면은 뭐이 떠올라요? 새별이 떠올라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께요, 예수와 만나, 교회는 나올 수 있죠. 예수와 만나는 것은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들에겐 멀리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벌써 말씀 보내주었어요. 별에 대한, 별의 이별이, 예를 민수기 24장에 별이 나오거든. 한 별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서 나온다 그랬거든. 이때 일이 아니면 뭘 훗날의 일인데 언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해가지고 이거 찾았어요, 자꾸. 찾고 또 찾고 하는데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주님 나타납니다. 교회에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요, 저 시장바닥에서도요 바로만 믿고 살아가느라면 거기도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앞길을 주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도 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으니까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마스 때만 나타나시는 주님입니까? 아니,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어려운 비즈니스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찾고 또 찾고 찾는 거 보세요. 올 때가 찾지 않았어요? 평소에 찾고 찾으니까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이 떠올라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 계시록 22장 10절에 말씀했거든. 샛별이 떠올라서 저희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주님께로 가는 길. 가는 길, 주님 만나면 다른 문제는 거기서 해결이 옵니다.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별거 다 만나도 해결이 오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우리가 이 성탄에도 주님 만나는 일에 청력을 기울여서 참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껍데기 크리스마스밖에 안 되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해서 찾고 찾는 가운데 별이 나타나니까 해석이 확 풀린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성경을 탐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탐구력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아요.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요,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것이 확 열립니다. 열리면 그때 내 문제 해결이 벌써 그 순간에 다 오게 돼 있어요. 다른 문제는 걱정이 안 돼. 조금 전까지 걱정, 근심이 꽉 쌓여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지 않았냐? 주님 자꾸 부르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샛별처럼 떠올라. 주님 나와 그 영광의 얼굴을 나타내, 진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때에 다른 문제는 완전한 해결점을 갖게 되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되면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평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하면 돈이 많고 뭐 있고 뭐 있고 이렇게 해야 편안하지요. 그거 없어지면 다 이제 망했다, 죽는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샛별처럼 내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찾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날 때에 오는 평강이 영원한 평강이에요. 그들이 찾아오는 경로가 어떠했습니까? 찾아오는 경로도요, 왕궁에 들어가죠.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생활도 대체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이것이 안 되고. 그럼 하나님과 뜻이 맞아요? 물론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쉬운 데가 있지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밤낮 없는데. 우리 주님 뭐라 할 거예요? 얘야, 한 가지가 없네. 한 가지가 없어. 내가 없어.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사업이 안 될 때, 자네가 뭐 학교에 어떻게 될 때, 뭐 아플 때, 여러 가지 할 때, 환난 날에 뭘 구하라고? 환난 날에 뭘 구하라고 했어요? 시편 50편 15절. 왜 그저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누구 부르라고? 예수 부르라고. 주님 부르라고. 주님 불러. 주님 안에, 그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왜 은혜를 받자 그럽니까? 예수가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세상 것이 내 아무리 충만해도 거긴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대기업이 자꾸 넘어지고 야단들인데 누가 만족해요? 대기업가들이 됐으니까 만족합니까? 만족 없습니다. 그냥 문어발처럼 내려가지고 그저 그냥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해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편안한 건 아니거든. 이들이 잘못 들어갔어요. 그런 세상 방식으로 주를 찾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가다 보면 좀 곁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주님을 찾아가는 그 중심이 변치 아니하면요, 그 자리에서도 또 교정시켜 주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가다 정말 안 들으면 벌기를 쳐서라도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십니다. 들어갔는데 거기 마귀의 소굴에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박사들이죠.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게다가 헤롯 왕. 이것은 침략군으로, 그 사람도 유대 계통인데, 유대피를 받은 사람인데, 예, 그 에돔 계통 사람인데 와서 그 통치했거든요. 임금님이 났다 그러니까 대소동이 난 거예요. 헤롯이 소동하니까 천하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아, 이 헤롯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왜? 자기 왕이 뺏길까 봐. 그런 잔인한 군주가 지금 앉아있는데 왕자가 자기가 모르는 왕자가 났다니까 이거 피할 리가 없지요. 발각 뒤집힌 거예요. 그러더니 교활한 왕이요, 학자들을 부른 거예요. 서기관들, 뭐 선지지사장들, 당시 종교지도자들 다 불렀어요. 아니, 유대인이 왕이 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난다고 그러더냐. 이랬더니 이들이 뭐 박사거든요. 그거요? 미가서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에? 미가서 5장 2절 여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나오죠. 5절 이하에 쭉 나와요. 거기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럽니다. 아, 그래? 딱 한마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러면. 그랬더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게 좀 정보를 알려주소. 가서 찾거든 곧 내게다가 보고해서 그 아기를 좀 알게 해주시오. 또 아까 말한 대로 언제 나타난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이가 짐작이 가거든요. 헤롯이 마음속에는 아이의 그 나중에 하는 걸 보면은 그 아이를 찾아 죽이면 좋지만은 찾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고요. 전부 두 살 밑으로는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 교활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박사들은요,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해 준 거예요. 말씀이 인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도요,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몰라요. 성경 통하지 않고 신관념을 가진 것은 철학자입니다. 예, 뭐 여기 저 헤겔이나 뭐 칸트나 뭐 예? 데카르트 특별히 불러서 이런 사람들 보면 철학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근사하게 얘기해서 주관적으로도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상상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니요. 칸트 같은 이는요, 하나님은 있다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유명한 대가지요. 철학자 중에서는 칸트는 대가입니다. 예, 합리 경험을 집대성한 사람인데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이 박사들이 잘한 건 뭐예요?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도 그런 영향을 받았고, 성경의 영향을 받았고, 이 나중에 가서 또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베들레헴, 성경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가는 중에 뭐가 나타났어요? 별이 또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에도 이 계시, 만일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못 들었다 하더라도 이 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신데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경배자는 하나님이 알려주거든요. 경배자는 정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점점 디뎌가는데, 바벨론에서 보던 저는 벵겔이나 마이어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만은, 그 별이 바벨론에서부터 혹은 파사에서부터 계속 인도에 따라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게 따라와서 왕궁에 안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번역 저 다른 영어 번역에는 had seen, 과거 완료는 had seen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과거에 그 파사에서 본 경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본 과거 왔다는 거예요. 물은 것도 헤롯도 그걸 물은 거예요.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주의하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성경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뭘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가만 보면 한창 얘기하다 보면요 회개할 게 많아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이러면 이건 잘못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 이래가지고 자꾸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를 가깝게 하려고 발걸음을 자꾸 그쪽으로 내디디어 나가면요 희미하고 약해도 거기에는 주님이 별이 새롭게 나타나는 경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합니까? 왕궁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기뻤는데 왕궁에 들어갔을 때는 살벌한 곳에 들어갔는데 대단히 어려웠지요.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빌 그레이 목사님은 95%가 성경 읽지 않는 데서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지 않는 데서 예수 믿어도 성경 연구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미신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미신 숭상하는 거랑 꼭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들은 부모를 몇 마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계적으로요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틀을 짜놓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직원 돼도 그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선입관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둘째로 하고요. 우선 신앙 자체가 이상한 데 서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지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데 별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고 두 아들에게 말씀했는데 내 뜻을 따르면 새벽별처럼 나타나서 인도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길을 찾게 됐어요. 그때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Overjoy. 아주 충만했어요. 기쁨이 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따라가다가요. 또 우리 실생활에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 주님 마음에 기뻐지면요. 주님 마음에 기뻐가지고 그런 빛이 내 마음속에 별처럼 나타나고 주님과 통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기뻐져요. 따라해봅시다. 왜 마음이 기쁘지 않느냐? 대답은 뭐예요? 주님하고 딴 마음 먹어서 그래요. 주님하고 마음을 같이 먹으면요. 반드시 기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느냐? 주님하고 딴 마음 먹고 살아요. 주님하고 마음을 꼭 같은 마음을 가지면요. 기뻐집니다. 항상 주님과 빗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하게 되는 걸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죠. 또 수정해야 돼. 그래 나가다가 보니까 어린 아기 예수 이 체험이 중요한데요. 어린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체험은 건전한 체험. 여러분 체험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간증 많이 하는데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간증만 의존하지 마세요. 간증을 의존하려면 성경 간증에 들어가야 돼요. 원리에 따라서. 그 예수님 것이니 위에 와서 탁 머물렀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들어가서 집에 들어갔어요. 마구간 외양간이 아니에요. 짐승 있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벌써 들어와 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뭐 짐 저 외양간에 있는 그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린애기하고 마리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마리아에게 안 했어요. 요즘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마리아가 뭐 나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 뭐 그렇게 말도 하고 마리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했다 그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뭐 빌고 뭐 하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이 다 적당히 덧붙인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죠. 젖혀놓고 요셉에게도 안 하고 마리아에게도 안 하고 예수 어린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경배했어요? 엎드려 경배. 이 경배는요, 예배는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거나 무슨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내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걸 갖고 자꾸 어떻게 좀 나타내보려고 그런 유혹을 받지요. 그거 하나님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참 축하와 경배는 내게 있는 것이나 내게 무슨 재주나 내게 있는 소유,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저 내 경우에 좀 많,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거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인정받는 건 그렇게 인정받는 거 아니죠. 인정받는 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먼저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랬죠. 형제들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구하노니, 너에게 구하노니, 어떡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living sacrifice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좋아하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서 대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야지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정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것부터 정화해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말 몇 마디 듣고 설교 평론가는 되지만은 말씀 평론가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또 말씀은 잘했다 못했다는 걸 사실 엄격히는 몰라요. 말씀이 정 잘 증거될 때에는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 보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지에 들어가면 평론가가 아니고 비판자가 아니고 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참 순수한 성도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를 해보세요. 여러분 한 30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제 제물이거든요. 속죄 제물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내 귀를, 이 귀도요 잘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죠. 요즘에 남자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간 이상하대. 뭐 코에다 구멍을 뚫고 혓바닥에다 구멍을 뚫는데 아주 그건 좀 희한해요. 그 이상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귀를 뚫으려 그러면 내가 뚫어줄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야 제물로 들락하고 하고 이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 예전 구약에 그렇게 했어요. 제물 들었다는 성전 기둥에다가 대고서 송곳 가지고 탁 실렀어요. 평생 내가 이 사람의 주인 이제 종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뚫지 말아요. 몸에다가 함부로 그 상처 내지 말라고 성경에는 함부로 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귀도 아무데나가 되면 안 돼요. 아무데나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예수 믿어도요 아무데나 가서 들이대지 말아요. 예? 요즘 또 안수 받는다고 아무데나 가다가 들이대고 그러지 말고 예? 좀 분별 있게 입도 아무데나 갔다 여기도 입대고 저기도 입대고 어린애기처럼 전부 다 혓바닥으로 다 감식하죠. 생각도 이게 재물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재물되는 건데 그건 다 놔두고 그저 그냥 고스란히 가인처럼 와가지고 미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고 악한 마음 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좌 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를 감동시켜보세요. 그거 안 됩니다. 감동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감동이 안 돼요.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와서 감동만 시켜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아니 가인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감동, 하나님도 감동이야. 하나님 말 들었는데 감동이야. 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아벨 여기 네가 좋으니까 내가 네 제물도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인, 내가 네가 싫으니까 너 준비도 안 되고 너 독한 마음 먹고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네가 준비 안 되고 회개 안 했어. 너도 싫고 네 것도 싫어.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먼저 자신을 드렸어요. 드려서 왜 드렸어? 주님을 봤거든요. 주님을 봤기 때문에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 본 사람은 예배 안 됩니다. 주님 안 본 사람은 예배 안 돼요. 신랑을 못 보고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신랑 못 보고도 옛날에 시집 갔지만은 그래도 신랑 보니까 시집 가지요. 거기 어디라고 홀에 읽었는데 찾아 들어가요. 그렇지만 신랑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변해 탁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본 사람들이 참 경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봤기 때문에 자기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 이건 임금님에게 드리고 가장 좋은 거로, 좋은 정성으로 드리고 또 가장 필요한 걸 드렸어요.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이런 경배가 주일마다 드려진다면요 주위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애가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배 다 드리고 돌아갈 때 하룻밤 자는데, 자는데 뭐 하룻밤이 대밤이 모르지, 얼마나 자는지 모르지만 자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 박사들 헤롯과 맺은 약속은 지키지 마시오. 그 악한 약속은 지킬 수가 없죠. 그 약속 지키면 예수 죽는데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시오. 경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은요 나갈 때 길이 달라져. 가인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가서 못된 거 그대로 가 하더라고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경배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하나님이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의한 경배를 드리고 생애 전체를 드리면서 경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길, 좁은 길, 새로운 길로 걸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 예배 드리고 나더니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우리 주님 나심을 생각하면서 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참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이 나타나질 않고 주님을 찾아간다 하면서도 별을 못 보고 주님 찾아가면서 별을 본다고 또 야단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배웁지 못하고 경배를 드리는데 성실성 없이 경배 드리고 경배 드린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과거의 생활 지향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을 따라 주 앞에 경배 드리고 그리고 참 경배 드린 자답게 일생을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